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고린도전서 14장을 펴시고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늘 해오던 대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한 절만을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시고 주님, 저희를 교정하시고 저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 전체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성경 전체 주제가 뭔가 하는 데에는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그 근간이 지금 성경이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똑같은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대단히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언약 신학 또는 계약 신학 이러한 신학의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구원이다, 사람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가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그럼 이제 그런 어떤 계약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이런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제 믿기로, 특별히 이제 저희가 믿는 믿음을 여러 사람들은 분류할 때 세대주의 신학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믿기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어떤 인간의 구원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특별히 그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이것을 성경 전체의 주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국을 통해 받으시는 영광의 과정에서 인간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인간의 구원이라면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 쓸데없이 그렇게 천사,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사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뭘 통해 받으시느냐? 이제 왕국을 통해서 받으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구원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있고 또한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생명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이런 모든 사람, 이 사람의 그 인생,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개인적인 구원. 이게 기본이에요. 개인적인 구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또 다른 나머지 반쪽의 최상의 가치는 뭐냐?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개개인이 집단을 이루어서 지금 같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문제인 것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자아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성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느냐, 명예를 차지하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내가 쥘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행복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얼마나 내가 많은 그 쾌락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건전한 것이든 건전하지 않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다 그 목적과 중심이 나 자신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 개인의 구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제가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만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올바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반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릴 때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고 또 특별히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국엔 누가 있어야 할까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만 있으면 될까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백성이 한 명으로서 백성이 구성됩니까? 다수로 구성이 됩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받으신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개인으로 남아있게 되면 왕국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왕국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왕이 백성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건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백성이 많은 것이 그 왕의 영광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잠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어떤 자아성취, 내가 이 평생에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어떤 꿈을 이루는 것, 이것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가, 이것을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 사람들로부터 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 누구나 엘리야라고,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뭐 대언자라고 합니다.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위대한 고백, 이것을 시몬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님이 그 그리스도시요, The Christ, 여러 그리스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는 이러한 너무나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직후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위에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셨을 때, 세운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것은 건물의 개념입니다. 건물의 개념.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지금 예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의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교회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체, 유기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면서 교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귀한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원래 위대한 진리는 한 가지 설명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조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입체적으로. 그런데 이 교회를 또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농사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농사라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양물이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양떼가 되는 양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그 어떤 이 단어로서, 이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개념상으로 볼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마하나임,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성경이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하신 이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이 개념은 특별히 건물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물리적인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리적인 건물이 필요했어요. 성막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더 이제 나중에 이제 한 자리에 고정되면서 성전이라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어떤 건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초등학문이고 은혜가 이것이 고급 학문이듯이, 지금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건물과는 달리 신약시대의 건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건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건물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물리적인 건물이 세워지는 원리와 비슷하게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고 그 기초에 또 모퉁이 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놓는 그 사람들, 기초 돌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사도와 대언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물리적인 어떠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영적인 개념의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의 특이한 점은 보니까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라간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건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사이즈가 변하나요? 안 변해요. 저는 사이즈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체들이 조금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게 조금 이렇게 커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한번 지워지면 고정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교회라는 이 영적인 건물은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단적인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 건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이 이 어떤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전체 건물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래서 지금 교회는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집단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퉁이 돌이 있고 기초가 사도와 대언자들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그때 또 이제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기둥이 필요하죠. 기둥, 대들보도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 기둥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이 터와 기둥. 아까 이제 기초가 이제 사도와 대언자라고 했는데 그 터전도 우리가 대지가 필요하죠. 터도 진리이고 그 다음에 기둥도 진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영적인 그런 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지체들이 서로 뼈대가 이렇게 꼭 맞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집이 점점 더 자라가면서 하나의 큰 집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건물 이렇게 표현했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했고 또 에베소서 2장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거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모임에서 수요일 날 함께 오셔서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쭉 공부하는 분들은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참 유익한 시간이지요.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평생 성경 펴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그런 기회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기회가 열려 있을 때 부지런히 이런 것들을 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성막에 대한 또는 성전에 대한 이러한 구조와 하나님의 이 설계를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약의 교회에 대한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다. 이제 세워져 가야 된다.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가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굴러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우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교회를 세워가는가? 첫 번째로 당연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 교회에 관한 진리를 가득 담고 있는 책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서부터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교회에 있어서 다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조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가 형태는 비스무리하게 나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어떤 큰 모임이 되고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크게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짝퉁이에요. 그것은 사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 성령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컨트롤 하시는 것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시는 그 역할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은사라고 많이 이제 표현하는 은사 받았다. 이렇게 이제 뭐 무슨 방언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하는 그 은사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게 그냥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뭔가 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과 좀 구별되게 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이것을 좀 어렵게 은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 좀 여러 가지 그 일관된 개념들이 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흠정역에서 이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선물로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카리스마죠. 카리스마가 있다, 선물이 있다, 이 얘기에 선물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 타고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이제 그 선물들을 표현하는데, 여기 7절에 특별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아, 이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바로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영적 선물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말만 표현만 다른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 즉 선물을 주신다. 11절에 와서 보시니까 이제 여기 9절에는 이제 여러 10절, 8절, 9절에는 여러 이제 선물들의 그 종류, 소위 은사의 종류가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고집부린다고 그 사람이 그걸 받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잘 보시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주신다고요? 예,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누군가에게 선물 받을 때 나 이거 아니면 선물 안 받아 이렇게 하고 받으십니까? 물론 이제 이 친한 사람끼리는 농담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선물에게 좀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봐서 아, 박노찬이에게는 요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현이에게는 요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님이 그것을 전체 교회의 이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소위 그 이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하는 그 모든 행태가 어떤 것입니까? 다 엉망이라는 것이죠. 왜? 방언 달라 그러잖아요. 방언. 그래서 이 학생부 때 저희도 뭐 수없이 해봤습니다. 저희 장로교회 다녔지만 학생부 수련회만 가면 방언 달라고 그냥 방언 그래서 이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방언 개도 받는데 이 너는 못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못 받으면은 뭐 집사도 안 돼, 무슨 뭐 권사도 안 돼, 뭐 아무것도 못 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참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문제인지를 이 한 구절만 딱 봐도 알잖아요. 선물은 나누어 주시는 분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대로. 그런데 모두가 다 지금 방언 아니면 난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또 그 방언의 개념도 이 성경적인 방언의 개념이 아니라 이교적인 그런 방언의 개념으로 이런 신비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분이 지금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 선물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세워져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를 굳게 세우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우기를 원한다. 너희가 교회죠 지금 로마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써 세우기를 원하냐? 영적 선물들을 나누어 주어서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영적 선물들이 골고루 성령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님이 세우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세워야 하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배제된 채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할 부분을 인간이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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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함께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모두가 깨어있는 가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지를 이 부분이 우리가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해야 될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성령님의 컨트롤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령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방법대로 교회를 경영해 가려고 운영해 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 성령님을 배제한 채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 소위 그 이 참 하나님의 사역을 멋들어지게 이렇게 이루어 봐야 그건 말짱 꽝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푸라기예요. 불면 날아가는 것이고 태우면 다 타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멋들어지게 번듯한 이러한 건물을 갖추고 어떤 행사를 많이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지어 우리가 지금 가장 이 시대에서 중요한 그러한 이슈로 여기고 있는 성경사역에서도 똑같은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사역을 할 때에도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성경이고 우리 삶과 교리의 최종권인 것을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저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다닐 때에도 이 졸업 논문도 다 그런 걸 쓰고 저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누구 못지않게 스스로가 이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에 있어서도 이것이 만약에 성령님의 사역이 배제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하거나 뭔가 이 일을 더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 단체에서 먼저 이 사역을 먼저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영리 목적으로 이것을 하다가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비난을 받은 그 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소위 이제 흠정역 킹제임스 진영 내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할 역할을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참 어리석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위험한 일인 것이지요. 성령님의 선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대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영들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은사입니다. 그 이 선물들 중에 어떤 것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것은 교회 초기 시대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지나면서 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 중에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 타언어를 이야기하는 것, 방언과 병고침, 은사로서 주어지는 병고침 이런 것들이 그쳤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또 다 유효하다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이 지혜의 말씀 또는 지식의 말씀 이게 어떤 사람에게 지금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또 대언함 이거 대언이 무슨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전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게 대언이에요. 대통령의 대변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말을 하지요. 그게 지금 성경적인 대언자의 1차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물들이 교회 내에 있어야만 성령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성경대로 바로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그 선물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2단적인 요소도 이만큼 3단적인 요소도 이만큼 이게 다 섞여가지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이러한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선물들이 성령님께로부터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인데 어떤 물리적인 건물처럼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 누가 세우냐? 주체가 첫 번째 제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우고 있는가 허물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두 번째 그 세우는 요소가 이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의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이게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냐?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보았듯이 이 사도와 대언자는 건물이 서가는 데 있어서 기초였습니다. 그렇죠? 영적 건물이 서가는 데 있어서 사도와 대언자는 기초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는 기초가 다 놓여지면 더 이상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이제 그 위에 건물이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에 사도와 대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도와 대언자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비성경적인 교회가 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죠. 교황들이 다 사도권을 다 계승한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이단들과 또 이단으로 취급되지 않는 개신교회들 중에서도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가 사도권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사도권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와 대언자는 지금 교회 시대 초기에 끝난 것입니다. 기초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음 전도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유효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바른 사역자, 모든 사역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먹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 내 관심을 갖는 것, 공부하는 것, 심지어 여가생활, 이런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와 이런 이 복음전도자와 이런 사역자들 주신 목적 자체가 아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이 모든 자기가 하는 일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면,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자 분명히 권위가 주어져 있죠. 사역자들에게, 8절 아닌가요? 10장 8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분명히 사역자들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주어졌냐?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에디피케이션,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목양자들, 이 또 교회 리더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와 권능을 주신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권위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이 권위를 사역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역자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권위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대하고 참 경계하고 참 하나님 앞에 떱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너무 과소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자기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권위가 자기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왕국, 목사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권위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회개 보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주체의 세 번째 요소는 첫 번째로 제가 성령님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역자들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당연히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오늘 본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자 우리 함께 모여서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에 성도들이 모든 걸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받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교리도 있고 지금 제가 교리 같은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타오노도 있고 이건 이미 그쳤다 그랬어요. 계시도 있으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통역도 있고 뭐 이제 찬송시도 있고 우리가 찬송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구 위해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 위해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수요 모임에 나오시지요? 누구 위해서 모이십니까? 여러분 주중 모임에 참여하시죠? 누구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지체들하고 교제하시죠? 전화도 하실 수도 있고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 위해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남을 세우기 위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세우기 위해 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지금 하는 일은 다른 지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모여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남을 위해서,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허물지 말고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도 남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아까 목양자들이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주어진 권위로 교회를 허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죠. 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어떤 형태로든 함께 모일 때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하라는 말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 우리가 남을 세우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데 쓸 수 있는 좋은 말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복음을 빙자해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들먹여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남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직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쓸 것만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실수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뭐 여기에 뭐 죄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를 세우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서로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까 이제 그 갔던 곳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아, 여기 보니까 지금 자기를 세우는 예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는 예. 그렇죠?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때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을 사용해서 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세우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렇죠? 뭐 휴양회를 간다든가 야외에 우리가 모임을 간다든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헌금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섬겨요. 우리가 주방에서도 섬기고 여러 가지 뭐 청소하는 일로도 섬기고 가르치는 일로도 섬기고 다 섬깁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말짱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서갑니까? 남을 세우다 보면 내가 서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강화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른 모든 지체가 연약한 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할 것이고 배려할 것이고 권면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제가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허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허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로 이루어진 영적 건물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허문다는 것은 즉 사람들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치명적인 이렇게 이 교회를 허무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열입니다. 디비전. 파트가 나뉘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결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래야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는 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이 서지 못하고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인용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지금 이 한마음으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우리가 분쟁하게 되면 분열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나뉘게 되면 그럼 이 왕국이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이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서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것이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부족해지게 될 때, 즉 이 나 자신을 높이려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부드러지려는 그러한 마음이 슬그머니 이렇게 차고 올라올 때, 그럴 때 거기서 이제 분열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또 시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시기가 있을 때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분열됩니다. 또 교회 내 감사가 없어질 때, 우리가 처음에는 함께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참 마치 이 허니문 과정처럼 참 서로에게 좋은 것들만을 보기 원하고 서로가 다 좋은 감정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신혼여행의 이 신혼 기간의 그러한 달콤함은 지나가고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이 부부 생활의 이 삶이 닥치게 될 때 부부가 싸우는 것처럼 교회도 당연히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불평하게 될 때, 아, 이건 이래서 나빠, 저건 저래서 나빠. 아,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 내에서 아까 이제 장현주님께서 오전 성경 공부 중에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0%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이게 이제 바로잡는 과정에서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는 영적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 자체가 영적인 상태가 먼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내가 영적이지도 않은데 바로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영적이더라도 온유함이 없이 바로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우리가 원칙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교회에 잘못돼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툭툭 던지는 불평하는 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대단히 경계해야 할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요만큼 세워지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눈물과 기도와 참 열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허무는 데는 한마디 말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면 충분해요. 그게 깨지는 데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잡으세요. 아,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잡으세요. 불평하는 말 바로 잡으세요. 수근수근 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망가집니다. 수근대지 마세요. 예. 또 이 분쟁의 이유 중에 우리가 또 이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돌봄이 부족할 때 이 어떤 분쟁이 불평이 이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못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부족한 어떤 한 지체가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럴 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자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체가 없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그래도 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먼저 예수님을 알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돌보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나가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우주가 사라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다. 우주가 없어지는 거다.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먼지 하나 없어진 것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얼마든지 새로운 인종으로 얼마든지 더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지금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목적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의 방식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대단히 해롭습니다. 나 중심의 삶의 방식, 이 믿음 삶의 방식, 이거 아주 해로운 거예요. 개인의 구원이 인생의 최대 관심사이고, 개인이 복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이 되면 나 구원받았어, 끝. 나 복받아야 돼, 끝. 나 중심, 우주의 중심에 나를 놓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나는 왜 존재합니까? 분명히 하십시다. 나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의 평생에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밥 먹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왜 공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돈 법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아이들을 낳고 결혼 생활하고, 왜 이 여가 생활하고, 왜 몸 만들기 위해서 건강 유지해서 운동도 하고, 왜 그런 거 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에 나를 놓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교회가, 그 왕국의 연속선상인 예수님의 이 교회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서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점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